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결례를 지키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이제 다 끌려가서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맞았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울을 건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들고 영내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지금 읽은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뭔가 말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부분인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또 간증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어떻게든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뒷부분 구체적인 간증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 37절부터 4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어찌 보면 자기가 참 죽을 지경을 만났던 이런 지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죠. 먼저 37절에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일단 말을 겁니다. 내가 뭔가 얘기할 게 있다. 그러니까 천부장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39절 끝에 가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부탁했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달라. 그런 기회를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죠. 여러분,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자기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자기를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을 정죄하거나 꾸짖기 위해서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한 가지 행동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상황은 어땠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바울이 겉모습만 놓고 보면 이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건짐을 받는, 그게 구원을 받는 지경이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판국인, 더군다나 바울은 죄도 없는데 허물도 없는데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핍박하던 동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은 바울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바울에게 선대하는 사람들, 바울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러대고 바울에게 이를 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라면 지금 막 당장 바울을 두들겨 패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곧장 회개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죠. 여하튼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던 동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사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모습이었고 또 사도 베드로도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어제 성경 통독하면서 읽었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단 한마디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다. 내 형량을 깎아달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하거나 상대방들의 양해를 구하는 그런 말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내용만 이야기했죠.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재판받으면서 베드로는 자기를 변호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똑같은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처럼 베드로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만 삼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합류하기 위한 어떤 말도 내뱉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스러운 면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스데반 집사님 베드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지경을 만났을 때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막 지켜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는가?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주고 도와주었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면 그냥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자취를 놓고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답게 행동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은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고난당해야 되거나 더 큰 고난을 당하거나 그냥 그대로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바울이 그걸 몰랐느냐?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또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대로 장면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힘겨울 때, 평안할 때, 그리고 자기가 자유가 있을 때, 그리고 갇혔을 때,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아니면 억울하고 분할 때 모든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죠. 또 동시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지껏도 그러했잖아요. 여지껏은 이방인들에게, 근데 지금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자기에게 선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밤이 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던 것들과 좀 다른 점 혹은 비슷한 점, 이런 특징들인데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데 바울을 끌어가려고 하고 막 그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몇 가지 행동들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도피를 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뭐 어떤 A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B라는 도시로 주저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B라는 도시에서 비슷한 일을 맞으면 C라는 도시로 또 주저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서 그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도피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지막 종착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끝까지 다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부분을 보면 아까 이 전도여행을 했던 그럴 때 이런 비슷한 고난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담당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끌려가야 되는데 대신 끌려가주는 사람, 바울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 바울이 보석금을 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신 끌려가 붙잡혀 있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 사람,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함께 고난에 동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장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바울이 그대로 다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부분에서는 여지껏 계속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선포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도망을 가거나 다른 데로 도피하거나 다른 데로 전도지로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꼭 원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자기의 소망을 따라 또 자기의 계획을 따라 주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지만 뭐 적용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누구를 향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바울을 닮은 사람, 베드로를 닮은 사람, 스데반을 닮은 사람,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그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찬송을 부르자,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보통 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찬송하며 살리라.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가만히 있을 때 그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직분을 감당하리라. 이게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상황에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처럼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야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통치자들에게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우두커니 가만히 있다 끌려가도 성령님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 말씀 증거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끌려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성령님이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나왔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아느냐? 그 새벽 기도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능력이 있다. 하다못해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릇이 탁 떨어져서 쨍그랑하고 깨지면 그냥 보통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그머니나 아니면 에이 젠장 아니면 심하면 이제 욕설도 하죠. 에이 하고서 막 숫자가 나오고 욕을 한다고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지냈던 사람은 그릇이 탁 깨지면, 그래도 내가 한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 권사님들 입에서 에이 젠장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주여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주여 주여라는 말이 입에 붙어있던 사람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주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사소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찬양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훈련시키는 사람, 또 내가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조금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불편해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와서 섬기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평상시에 훈련하던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무지막지한 말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제 이렇게 바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도 이렇게 참 바울처럼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나도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굳은 결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조금 더 평안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을 때,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서, 원래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그곳에서 잠을 잤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원래 평상시 그곳에 가시면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우리가 그 내용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을 닮는 사람, 또 베드로를 닮는 사람, 스데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건 누구를 향해서건 복음을 전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찬송가 가사처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누구를 향해서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연약해서 쓰러질 때들이 있고 또 마음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들이 있을 때들이 있고 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